이 시간 그때를 기억하라, 그때를 기억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2장 후반부에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얼마나 풍성한가, 또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가를 누릴 수가 있었는데요. 특별히 2장에서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관용구가 6번이나 사용되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엔 크리스토라는 이 관용적 표현을 이 바울 서신 곳곳에서 정말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로고스 성경 프로그램에서 찾아보니까 바울은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표현을 총 164회나 사용하며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얼마 전 리더 모임 시간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습을 묘사해보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이 한 간사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상태를 이렇게 떠올려보면 이 거친 풍랑이 몰아치는 바다를 항해하는 배를 타고 있는데 여전히 파도는 멈추지 않아 불안한 상황이지만 선장 대신 예수님이 키를 가지고 계시니 키를 잡고 계시니 안전한 느낌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했던 것이 인상 깊게 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이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세상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 삶을 안전하게 하는지 또 얼마나 큰 평안을 주는지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바울은 이방 성도들에게 생각하라, 이 밈네스코마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해 권면합니다. 여기서 생각하라로 번역했지만 이 기억하라, 이 되새기라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 이 원문의 의미가 더 명확히 전달됩니다. 여러분, 인간은 망각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되새겨야 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과거에 내가 어떤 존재였고 지금은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지 기억하고 기도하는 것이 이 성도가 이 에너지를 공급받고 또 충전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잊지 않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밖에 있던 때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여러분, 이것이 이방인의 이 과거의 상태였습니다. 할례 받지 않는 자들입니다.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는 가장 뚜렷한 이 육체적 특징을 언급하고 있는 것인데요. 할례는 이 아브라함의 언약, 이 아브라함의 언약과 그 계보를 잇는 자들의 표징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선택받은 자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과거 저와 여러분은 이 우리의 모습은 이방인이요, 언약 밖에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12절 말씀 이어서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이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여러분, 이 선택받은 자들이 아닌 이 선택받지 않는 자들, 이 언약 백성이 아니라는 것은 이 언약 백성들만이 누릴 수 있는 이 최고의 복인 이 구원받는 것, 이 구원받는 것과는 무관한 이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비참한 인생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라는 말씀이 이 집에서 이 문 밖으로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가까운 거리인 것처럼 우리에게 사실 느껴지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그리스도 밖은 이 어느 정도 우리가 생각하고 노력하면 갈 수 있고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바깥이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가까이 갈 수 없는 이 수천만 년, 이 수천만 광년보다 더 떨어진 이 미지의 장소에 가는 것과 같은 그런 불가능한 상태, 이 완전한 분리 상태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 과거의 이방인 신분인 우리는 이 언약을 누릴 수 없는 자들, 그리고 이 무지와 어둠 아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다가 멸망할 운명, 이것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우리의 실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13절에는 이방인들이 비참한 상태에 영광스러운 상태로 이 대반전을 이룰 수 있었던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개역개정 성경 번역에는 이 반전의 접속사 이 그러나가 빠져 있지만 포함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러분,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는 이 불순종의 아들들이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게 된 것은 이 무엇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는 이 운명의 대반전이 일어나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언약의 복이 베풀어지는 이 예수 안으로 이방인들을 품으신 분이 바로 성부 하나님이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멀리 있는 예수님을 향해 이방인들이었던 우리가 점점 가까이 다가갔던 것이 아니죠. 이 순식간에 예수님 안으로 우리가 들어와 버렸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변화를 골로새서에서 하나님이 옮기셨다라고 묘사합니다. 이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길을 선택했던 이방인들에게 이 하나님께서는 먼저 찾아와 손을 내밀어 주시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 이 예수의 보혈로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을 이루었습니다. 이 예수의 보혈로 이루어낸 구원은 이처럼 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 순식간에 뒤바꿔 놓았죠. 먼저 들어온 유대인들과도 이방인들은 하나가 되었고 또 어떤 적대감도 없게 되었습니다. 이곳에는 이 열광적인 환대만 존재할 뿐입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이 모든 것이 이 그리스도의 피로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과 희생이 아니면 그 어떤 것도 비참한 상태에 놓여진 인간을 구원할 방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수치와 모멸감, 배제와 혐오, 이 십자가의 형벌을 대신 당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어서 14절에서 18절까지의 단락에서 바울은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서술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행하신 이 관계적인 측면을 더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바꾸셨는가? 예수님이 하신 일에 이 초점이 있습니다. 이 단락에 담겨진 의미가 사실 너무 커서 이 시간 다 다룰 수 있는 내용은 아닌데요. 간단히 요약하면 이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 사역은 화평을 이루신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역의 핵심 키워드는 화평입니다. 이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바꿔 말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언제나 샬롬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 단락에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이 경험한 이 구원을 화평이라는 단어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본 단락에서 이 화평, 평화로 번역된 이 에이레네라는 이 헬라어는 네 번 사용되고 있는데 이와 동일한 의미를 담은 개념들이 이 14절에서 18절까지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면 이 둘로 하나를 만들었다, 이 막힌 담을 허셨다, 한몸 되게 하셨다, 이 원수된 것을 소멸하셨다, 또 막힌 담을 허셨다, 이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평화의 주님께서 이방인들을 향해 이루신 구원은 이 분리에서 연합을, 이 단절에서 이 연결을, 그리고 이 적대감에서 이 평화를 맛보는 것으로 구체화 되었습니다. 이 단락을 마무리하면서 바울은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간다고 그렇게 덧붙이고 있는데요. 이 18절 말씀입니다. 이 1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랬던 것처럼 이 사람의 힘으로는 이 하나님의 샬롬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 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 삼위 하나님의 이 선교사역, 즉 오직 이 한 성령 안에서,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성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하나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모두가 삼위 하나님의 이 온전한 샬롬의 관계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또 이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지막 19절에서 22절 단락입니다. 2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이전과 전혀 새로운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모두 완전히 새로운 정체성, 이 새로운 신분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새 창조되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 나라의 시민과 가족으로 묘사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전이 지어져가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비유하고 있는데요. 이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는 이미지, 한 건물 안에 각 구조물들이 연결되는 이미지를 통해 유대인과 이방인 성도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연합되어 거룩한 성전 되어가는 과정을 그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이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것과 같은 이런 고단한 삶의 문제가 넘쳐나는 세상에서 우리가 안전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이죠. 이 엄청난 혜택이, 이 엄청난 능력이, 이 엄청난 선물이 우리 일상에 경험되지 않을 만큼 이 마음이 혹시나 무감각해져 있다면 이 시간 그리스도 밖에 있던 때를 기억하시며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 밖에, 이 언약 밖에, 또 외인으로, 위방인으로 있던 우리의 이 비참한 모습,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손 내밀지 않았다면 아무런 소망도 아무런 의미도 없는 흩어져 있는 이 모래알 같은 존재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신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을 헤아리며 그 풍성함과 평안함과 안전함 속에 거하는 오늘 하루 주의 날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일어나시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